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의 팟캐스트 뚫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CCC의 사역리나 내비게이터의 그 브릿지 애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사역리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CCC의 사역리나 내비게이터의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은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브릿지 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감동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사역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사역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역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Full spiritual law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거죠. 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원칙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게 간단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사역리의 어떤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브릿지 애화는 또 어떻습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브릿지 애화 다 아시죠? 양쪽에 이쪽과 이쪽에 절벽이 있고 이쪽에 있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없는데 전혀 양쪽은 끝이 없는 절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양쪽 절벽 끝을 잇는 브릿지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음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역리와 브릿지 예화의 중심은 누굽니까? 사역리와 브릿지 예화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사역리와 브릿지 예화를 곰곰이 뜯어보면은 그 중심은 결국 납니다. 결국 나예요. 나.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브릿지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개인은 참 중요하죠. 우리 개인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십니까? 소중하시죠. 어떤 책에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우리죠. 우리 나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그냥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 아내 그렇게도 표현해.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요. 뭐 예를 들면 그렇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거쳐 나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들은 나를 어떤 경우에는 나를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경험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중요하죠. 나는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야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 믿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소위 이야기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영리와 브릿지 애화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사실은 우리보다는 하나님께 더 초점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이 어떤 면에서 사용리나 브릿지 예화에만 제한된 하나님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실까?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옵션으로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면들, 하나님의 어떤 에스펙트 중에서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고, 우리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정의와 회복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아니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약속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곧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기도 할 테지만 그것이 복음의 모든 것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어떤 한 중요한 스테이먼트는 바로 이런 거죠. 주님이 전하셨던, 아니 하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변화와 성장으로, 나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그리고 천국에서부터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상 강조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여러분 그 구절 보면서 헷갈리지 않으세요? 내가 구원을 이루라니,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다니,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결단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결단 이후에 변화와 성장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단도 중요하지만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읽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성경의 많은 책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메시지 많은 것들은 개인에게 주었다라기보다는 공동체에 준 것이 많습니다. 신약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의 메시지도 그게 어떤 개인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특정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공동체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서도 바로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비정상이다 아니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무엇일까? 옆 사람하고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 아내하고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많은데, 뭐 네가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되면은 가장 이 세상의 가장 문제는 당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예. 아이가 4시 반에 깼는데 8시 반까지 잠자는 당신이 문제야. 내가 어느 가정이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느끼고 있는 거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뭘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한번 네. 고기도 참 좋네요. 고기 매치가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뭘까? 그냥 세상에 뭐 뭘 수도 있고. 예. 네. 예. 네. 아내와 형제, 빨리 얘기하세요.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 윤주 형제님, 서영이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으세요? 서영아, 네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공감이 되시는 게 있나 봐요. 네. 문제가 어려워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폰테이니어스하게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충동적으로 우리 저기 주원이네가 튀어나왔는데 주원이네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는 예, 마이크로스코프도 좋고 뭐 큰 메가스코프도 좋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 8시 반까지 잔 내가 문제예요? 예. 예. 자 우리 현자매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의 문제.
아.
이거는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인데 시찬 형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을 나눴어? 이 세상에
종교라고.
그 수찬 형제 생각은 뭐냐고.
생각이죠.
똑같아요. 정하자매가 종교라고. 예. 네. 우리 윤주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중심성. 네, 자기 중심성이 문제다. 어때 우리 영경자매랑 우리 승규 형제는 뭐가 문제라고 좀 나눠봤어요? 이기적인 사람들. 네, 자기 중심성, 뭐 이기적인 사람들. 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가 뭘까요? 예, 이틀 전에 벌어진 파리 테러 같은 게 과연 그게 가장 큰 문제일까? 아니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문제일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로 우리가 눈을 돌려보자면 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금을 열심히 내고 살고 있지만 아직 젊지만 예,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면 예, 거기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예, 괜찮으세요? 예. 이분께서도 한 두 달째 예, 언임플로이먼 상태이신데, 예. 여러분 사실은 그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보자면은 스펙으로 보자면은 정말 스펙이 좋잖아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6개월 후에 혹은 1년, 1, 2년 후에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냐라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해서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을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옆 사람이 문제다 그랬지만은 관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죠.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뭐 세상에도 여러 부조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까? 예, 과연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고 우리와 세상은 선함을 위해서 완벽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허락하시고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바래심은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서 그리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언적인 말씀이고 너무 미래적인 표현 같지만 사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전에 제가 팔복을 설교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팔복을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것은 마치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미국 같은 땅에서 백인과 흑인이 그렇죠.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은 레드삭스 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뉴욕 양키스 팬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 저 같은 레이븐스 팬하고 어떤 사람은 49ers 팬인데 같이 어울려서 함께 갈 수 없다고 고개를 젓고 있지만 레이븐스를 보고 이블 레이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완벽한 세상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같은 분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연설에서 하나님이 꿈꾸신 완벽한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농장주의 후손들이 함께 식탁의 자리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꿈. 너의 아이와 나의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니라 개인의 독창성으로 인정받는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꿈. 인종차별이 있는 알라바마에서 언젠가는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꿈. 그게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남아공에서 컸던 사람들은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지만 아파르트 헤이트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컸더라도 그냥 차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컸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왕따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완벽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러잖아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것은 그냥 이게 좋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오롤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심지어 인간의 관계까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몸이 되었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둘 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관계적인 완벽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 부끄러워할 것, 서로 창피해할 것, 서로 상처 줄 것, 서로 상처받을 것,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니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현실이 어떻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오늘 구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에 살던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이제까지 죄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나에게 반항하였으니 어찌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에게 미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그때 이 백성을 쳐서 벌하겠다. 이방 나라들도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칠 것이다. 나 주를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 두 가지 죄를 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호세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이미지, 아니 남편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그 죄됨, 헌신과 약속이 깨어져 버린 사랑의 모습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4장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는 저주가 있고 사기가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21세기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거기엔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기가 있고 남을 착취하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아까 물어봤지만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봤지만 깨어져 버린 부부 관계는 거기에는 결코 좋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죠. 개인적인 레벨에서도 이미 미움과 질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비유를 갖다가 오늘 호세아서에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브아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전쟁을 그렇게 벌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습을 왜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지으셨지만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완벽하게 악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거죠. 악에 의해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그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니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은 아담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이 파괴되어 가는 거죠. 관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니까는 남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으로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제가 저에게 주었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보죠. 너는 그럼 왜 그랬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돌리는 거죠. 네, 서로의 책임을 돌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네, 누가 문제인지, 국제적인 분쟁도 누가 문제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 그 모습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시며 물어보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숲을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을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물어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숲을 뒤에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로케이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영적인 스테러스. 너 로케이션이 아니라 스테러스, 상태의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상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 로케이션이 아닌 스피리추얼 스테러스의 상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에브라함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 제단을 만든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바친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 위한 어떤 진정한 자리가 제단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단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그 늘어난 제단에서 수많은 제단에서 죄가 늘어난다 그랬죠. 죄가 용서받기는커녕 죄가 더 늘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 우리의 감춰진 모습, 그것을 어떤 희생 제물로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감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제단 뒤에 숨는다고 해서 희생 제물 뒤에 숨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심령, 진정으로 내 스피리추얼 스테러스는 내 영적인 상태는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를 그것을 종교적인 모습, 종교의 모습으로 종교적인 모습으로 감춘다고 해서 죄가 감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단이 늘어난다고 해서 재단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8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는 잊어버렸다 그럽니다. 똑같은 8장이에요.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는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스피리추얼 컨디션이, 스타러스가 온데간데 없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스피리추얼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한 상태가 깨어져 버린 이 세상과 우리를, 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냥 과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 사형이라는 것을 무슨 underestimate, 막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이, 물론 그 말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있고, 그런 어떤 가지 대신, 그죠,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 그것이 너무,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이렇게 어떤, 뭐라 그래요, 그냥 레토릭 같이 된 거예요. 그냥 레토릭 같이 되기도 하고 포뮬러처럼 돼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D-way인 것처럼, 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화목한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화목과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스코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맞죠?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자, 회복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복음의 의미인 거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의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해도 되고 하나님의 어떤 회복에 우리가 동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되고 말아요. 그건 결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에브라임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어떤 책망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인데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겠다. 아마 호세아서에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의미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것을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은규 형제가 사랑의 하나님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 예, 거기서 아마 더 충분하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라는 것에는 그 정의는 사랑과 동떨어진 정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아니 복음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정의와 회복,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는 짜데카의 정의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짜데카가 있고 그 다음에 미슈파트가 있습니다. 짜데카는 무엇일까? 짜데카는 바로 올바른 관계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그게 짜데카, 정의의 의미입니다. 올바른 관계들 속에서 살아간다. 미슈파트라는 다른 의미의 또 정의의 단어가 히브리어가 또 있습니다. 그 미슈파트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목과 권리를 늘 생각해 주어라 라는 겁니다. 짜데카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목과 권리를 생각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생각할 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만, 그 개인적인 차원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도 짜데카와 미슈파트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짜데카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짜데카의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 내가 이런 공동체의 사랑을 혹은 보살핌을, 은혜를 받기에 나는 그만큼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미슈파트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목과 권리를 공평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호세아서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 그것이 한쪽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이때 이쪽 짜데카와 미슈파트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슈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파리 테러를 보면서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이 미국 어디에서 터질까, 샌프란이라고 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짜데카의 하나님, 미슈파트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라는, 우리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가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길도 가는 것, 그것은 뭐 제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강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비처럼 넘쳤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넘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그러나 그런 적용, 그런 실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과연 정말 하나님은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인 삼는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을 믿고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열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쩌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다면 동일하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정의와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믿어지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